갈라디아서 강의 다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장을 공부할 텐데 공부하기 전에 1장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교회들을 세운 이후에 유대 지방에서 거짓 교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거기에 사람이 하는 행위, 특별히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 같은 그 규례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거든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또 주장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도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애 동안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만 사도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자기 주장에 따라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은혜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신다.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 저주는 어느 저주냐? 지옥불의 정죄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 하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해도 그 천사가 내가 전달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력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24절은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했던 행적, 그 행적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2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가 그냥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투쟁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그냥 생겨 투쟁을 하고 해서 자유를 얻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도 투쟁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두 가지 투쟁의 내용을 여기 2장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교회가 가졌던 처음 이 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투쟁했는가, 이 내용이 1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21절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자유를 망가뜨릴 그와 같은 이 행동을 하게 되자 베드로를 그냥 얼굴 앞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를 그냥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베드로를 뭐 미워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 해도 잘못하면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투쟁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일부로 남아서 얼마 동안 존재하다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삶을 바쳤던 이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는 확연히 구분된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독교가 이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의 인물이 나와요. 2장에 그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2장을 제대로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2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나바? 바나바는 13절에 나와요. 자, 바나바는 사도행전 옆으로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6절. 어느 분이 개역성경 한번 찾아봐 주세요. 폰으로. 예, 사도행전 4장 3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 여러분 키프로스. 예, 개역성경에 구브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 알죠?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 아,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구나. 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예, 우리 개역성경으로 끝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읽어보세요. 크게. 예, 번역하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권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렇죠. 권위자. 아,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기 자자는 놈자자가 아니라 아들자자예요. 아들자. 그래서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들자예요. 쉽게 여기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야.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든지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의 아와가 똑같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위로의 아들, 그 뭐야? 위로하고 똑같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풍부한지. 사람의 아들, 예, 그럼 뭐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유대식 표현이다. 그래서 이 위로를 너무나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다마스코스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이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진실이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바울의 말에 힘을 실어줬던 그런 사람이 이제 바나바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돌아갔고 이러는 가운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가운데 일단의 무리가 어디로 갔냐 하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 말씀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는 걸 보고 바나바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무명으로 지내고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가서 보니까 그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일이 안디옥에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 분리를 해라.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가 여기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과 여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심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따로 이렇게 떼어놓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 일이 여기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누구를 시중 두는 자로 세웠냐 하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은 이 사람으로 세웠는데 요한 마가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 다 마치고 그러고선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우리가 했던데 다녔던 모든 데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녀보자 하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바울은 아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논쟁이 심해지고 둘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벌어져서 결국은 그 이후로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가고 바나바는 나름대로 둘이 이제 떨어져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바나바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는 28장까지 오직 바울 이야기만 나온다. 베드로도 안 나와요. 바울 이야기만 이제 나오면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있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된 다음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세상 맨 그 지역들에게까지 가면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사역을 세상 맨 그 지역들에까지 가지고 가서 증인의 사역을 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그 이후로는 바울 이야기만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얼마나 도와줬던 그런 사람인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실수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가면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노라. 여기 할 때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 이거 내용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시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디도예요. 디도.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맺은 사람 중에 하나가 디도다. 그래서 여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자, 13장, 14장에서 이 두 사람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자, 이런데 이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주장해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오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거긴 디도라고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디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거기 모임에 디도도 같이 갔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도 바울의 이제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또 그 다음에 크레테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 있던 그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디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거물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으로 여겨지던 그런 거물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항상 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죠? 변화산상에 가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이 어머니가 나타나서 치맛바람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12장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목을 베서 죽여요.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 성령님에 의해 잉태가 돼서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에 성경에 가서 보면 적어도 6명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그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된 예, 그와 같은 동생들입니다. 그 동생 가운데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 그들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름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6명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외에 왜 6명 정도의 그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 있다. 그 중에 4명은 남자, 예, 그 다음에 2명은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가서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어디서 승천하시냐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거기 승천하는 그 자리에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14절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아, 그러니까 그 승천한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할 때 공생애 첫 부분에서는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신 이 순간은 지금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 형제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야고보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의 부활한 그런 몸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탁을 했겠죠.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이제 굳건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당시에 적어도 숫자로 봤을 때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해도 회의의 의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최종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아니겠느냐. 야고보서 알죠? 예, 야고보서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기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아니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변 정리, 그 다음에 인물들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1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자 바울이 이제 다마스쿠스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다시 한 거 보니까 이전에 이미 올라갔었다는 거죠. 올라간 게 어딨냐.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3년쯤 이렇게 지난 그 시점에 거기 가서 보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15일 동안 있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갔었고 그러고 나서 11년이 더 지나서 그러면 14년이 되는 거죠. 14년이 되는 해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까지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이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하면서 안디옥에서 열렸던, 안디옥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등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 형제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이 내용을 제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할례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는다 하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게 갈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열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 10살, 12살 이렇게 살 때는 직통전화가 없었어요. 누굴 통해야 돼? 교환을 통해야 돼. 교환이 해서 다 전화를 연결해 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직통전화가 생기니까 교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는 교환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가려면 이 교환원을 통해야만 간다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길을 새롭게 이제 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라고는 그와 같은 교환은 필요 없이 직통 하나님의 왕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줬는데, 아 지금 와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교환원을 또 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했다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 유아 세례 받거나 교회에서 세례 받거나 주일 성수 잘하고 십일조 많이 내고 교회에서 모든 일 하라는 거 다 잘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하냐. 할례만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서 말씀 왼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이게 이방인입니다. 본래 무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자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이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칭해준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이 겉으로 종교의 어떤 율법과 종교의 어떤 규정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냐고, 글자대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이거 주장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육체적인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무슨 종교적인 규정은 지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사람. 그렇죠? 예, 저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할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건 사람들께서 난 칭찬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칭찬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이제 범했거든요. 아,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내려와서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 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예,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들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2절.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겐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예,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것,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수고하는 것. 또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바울은 무슨 복음만 전했어요? 은혜의 복음만 전했잖아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예, 율법의 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만을 온천에 다니면서 지금 전했는데 그게 잘못이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다 허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선포하는 그 복음, 그거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어떤 행위는 거기에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가서 전달을 다시 한 거예요. 그렇죠? 했는데 명성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했다. 명성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서 모든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은 뭘 지켜야 된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내용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하고 미리 이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 선언문을 내리기 전에 이들에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만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자, 디도는 이방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디도 왜 할례를 안 줬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바나바나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미 구원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갖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바울이 구원시킨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더니 아, 저 사람 그리스 사람 아니냐. 그리스 사람이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주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강요를 예, 그렇게 했는데 어째 할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는 겁니다. 안 줬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때까지 얼마쯤 걸려요? 시간이 10년쯤 걸린 거예요. 10년. 그 1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키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런 걸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그런 규정들을 하루아침에 싹 없애진 못했단 말이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좀 할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렇게 되니까 디도가 올라와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 할례 받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할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지금 선포했는데, 아 지금 여기 와서 이 사람들에게 굴복을 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줘버리면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내용이 허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회 서신은 목회서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모데에게 준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준 목회서신은 디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아들로 삼았다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디도. 근데 디도는 100% 이방인이야. 아버지도 그리스 사람, 어머니도 그리스 사람.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니까 1절에 그때 그가 더베아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가 바울입니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명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디도. 그렇죠? 디도는 절대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런 차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 그대로. 디모데는 반쪽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할례 받는 것이 복음 선포에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준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데 일조하게 준 게 아니다, 이 디모데는. 근데 지금 디도는 100% 이방인이�도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가서 할례를 받아 놓으면 어떻게 해서, 아, 이방인도 구원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치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믿음 플러스 할례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보면 바울이 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안디옥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에, 고린도 지방에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가 들어오면 몰래 들어오잖아요. 어찌나 무섭든지 신천지 사절 딱 해서 교회마다 붙여놨잖아요. 얼마나 무섭든지. 여기 한마음이었는데 안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국물도 없잖아요, 여기 오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기지 못하는 교회마다 신천지 사절.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몰래 들어와요, 신천지가. 여기 거짓 이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다. 알지 못한 사이에 몰래 기어 들어온 겁니다. 기어 들어온 이유가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진리를 주셨냐?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할례가 왜 필요해요? 모세의 율법을 왜 지켜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주일날 올 때 양 가지고 오고 염소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유롭게 오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옛날에 이 유대인들처럼 여자들은 다 이렇게 가려야 되고 이거 앞에 다 가려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이게 뭐야?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잖아요. 맞습니까? 아, 이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몰래 들어온 형제들이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시 옛날의 속박으로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를 생각하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할례 문제를 들고 이들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줘버리면 그건 무슨 얘기야? 아,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짓 형제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도, 이방인 이 제자 디도에게는 내가 결코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 너무 기뻐해요. 아,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 그렇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주일 성수, 11조,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거 뭐 등등 해서 매일 교회 가는 거, 성경 하루에 10장 읽고, 성경 10장 읽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예, 매일 읽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예. 새벽기도 매일 안 해도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 유지가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그렇죠? 거저 은혜를 받아서 선물을 받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꼭 플러스를 얘기한다고 거기에다 요거를 더해야 된다. 요거를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더하지 않으면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구원 상실. 또 어떤 걸 주장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예수님 왜 공중에 강림하시냐? 자기의 신부를 다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얘기해. 그래서 이 둘이 하늘에서 혼인 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속한 예수님의 신부는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여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결혼 예식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년 동안 죽어라고 해서 이 7년 환란기를 자기 힘으로 해서 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걸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외에 무언가를 요만큼이라도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행위가, 자, 이거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행위 이것이 전혀 없어도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얘기했더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행위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 봐도 예수님의 생명 라이프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삶도 라이프예요. 예수님의 라이프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이 전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큰 착각이다,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구원 감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한번 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 보셔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오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새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언행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이 말하는 거, 행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좀 바뀌어야 된다. 지저분한 말하는 거 좀 바뀌어야 돼, 이제는. 입이 고운 말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되고 지저분한 행동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의 행동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착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을 하든 말만이 아니라 글 쓰는 것도 다 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뭘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상한 그걸 좀 추구를 하셔야 된다.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거지 항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고상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추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많아, 이 땅에. 그렇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예수님을 먼저 소유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것을 억눌러서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자, 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저 같으면 단 1초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아마 그땐 초가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초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재구해서 초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았으면 단 1초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 받는데 율법의 행위를 요만큼이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단 1초도 그 사람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이 목사도, 심지어 천사도 그런 복음을 선포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는 저주받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 여기 한마음 미션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 상실 교리를 가르친다든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든가 무언가를 거기다 해서 일조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거나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단 1초도 여러분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 건드리고 이 사람 건드리고 이 사람 건드리면 순식간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울이 단 한 시간도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려, 할례와, 그렇죠?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뭘 지켜갖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시대에 살 때는 구약은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모든 것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진리를 여러분이가 제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걸 가지고 사람을 속박으로 밀어넣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단 1초도 굴복하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주던 이 사람들, 이런 거 주장하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멋있어요. 그렇죠? 무슨 사도들에게서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나타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교회를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진 이 사람들의 관하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바마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저나 오바마나 다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나무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빌 게이츠, 돈이 이 세상에 제일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는 분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요. 어느 교회 목사가, 성도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우리는 얼마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교회에 파이프 올겐이 크냐, 파이프 올겐이 작으냐,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면 뭐냐, 그 사람의 내모, 외모의 반대가 내모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 속사람이 변화가 있어야지,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뭐가 자꾸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도, 사도나 뭐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집사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목사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만 명이다, 3만 명, 이런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사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여기 한마음 미션에 한 40명 인구가 지하실에 모여 있어요. 2만 명 교회 파이프 올겐 몇십억짜리 하는 그런 교회, 이런 목사가 이거 보면 아 이게 무슨 모임이 이렇게 허접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 지하실에 모이든, 알겠죠? 1층에 모이든 10층에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보면 하나님은 속사람만 보는 거야. 이 속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는 거다. 교황 하나님 보시기 어때?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명한 뭐 유명세를 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마더 테레사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칭송을 받지만 그렇죠? 그래서 성인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안 보여. 죄인으로서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성인이다, 군자다 이런 거 외모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들이 회의에서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더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게 위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직접 받아서 그래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지금 선포하는 거지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제 한번 보면 됩니다. 7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 한 부류는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섬겨라. 왜 그래요?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많지 않았고 이 바울은 이 모든 학식이나 그 다음에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것 같은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여행하는 게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 썼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똑같이 어떤 복음에? 은혜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믿는 자들에게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이 사람들이 전한 것이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